가지고 보나마나 선교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쪼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쪼지 않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 이해가 너무 왜곡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그랬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또 한민족 교회가 선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본질이 건강하면 열심히 하는 게 좋지만 본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행동주의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그런 하나님이 마치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라는 것이 뭐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도와달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참 옛날 같지 않다. 요즘 힘들다.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요즘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나 좀 밀어다오. 마치 그런 상황인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닐 테고 근원적인 고민을 좀 이번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를 조금 고전적인 주제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주제는 우리 개신교회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개신교회의 그 뿌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5년 후면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한 500주년이 되죠. 1517년 10월 31일 그 소위 레포메이션이 본격화된 날짜죠. 그래서 5년 후면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는 그 50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이 개신교회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뒤집어 말하면 로만 캐톨릭의 중세 암흑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담지 않은 종교로 전락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당 종교로 그것도 요즘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들,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당 짓을 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런 정도의 종교로 기독교를 용한 종교로 만드는 사람들. 원래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윤리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의 이야기고 우리의 근원에 관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앤트로폴로지를 이해하려면 테올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해야 회복된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모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의 근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그 1517년 10월 31일 자기가 사역하던 그 로마 교회의 사제로서 사역하던 그 비텐버그의 그 성문의 95개 조항을 걸기 전에 이미 이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에 근거한 건강한 개신교회를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그 운동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운동이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 라틴 말로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어떤 자귀적인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운동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그래서 종교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꾸만 종교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얼만큼 더 종교적이냐에 여러분의 믿음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제가 존경하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몇 번 그분 이름을 팔았습니다. 존 스톳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캐스윅이라는 그 사경회에서 마지막 퍼블릭 스피치를 하셨습니다. 캐스윅 사경회는 이 20세기 초반에 영국에서 출발한 중요한 여러분도 지금 말씀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말씀 집회입니다. 캐스윅 사경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유명한 웨일스 부흥이 그 캐스윅 사경회로 통해서 일어났고 그 웨일스 부흥은 평양 부흥운동을 촉발하는 그런 연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캐스윅 사경회에서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재작년이죠.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이 90이 넘은 이 노학자가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할 것일까? 그가 고심하면서 마지막 그가 퍼블릭 스피치로 나누었던 그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음이라는 주제였습니다. Christ likeness. 그리스도를 닮음. 많은 것을 시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90년 이상의 그 말씀의 깊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요로움을 나눴던 그분이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거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를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지 않느냐?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느냐? Christ-likeness. 우리의 영성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닮음일 것이다. 저는 선교라는 어떤 액티비티로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무슨 일을 많이 하자, 어떤 종교 행위로서 여러분을 부담을 드리고 있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라는 개념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journey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 이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 필그림이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서 선교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1절 이 말씀은 바로 그 네 복음서의 지상명령 중에서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존 스톳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다 선교적인 지상명령으로 끝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의 그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상명령이 요한아인, 이 복음,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냄이죠, 선교란 말이. 심부름 보냈다는 뜻이죠. 목적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뭐 여름에 뭐 일주일 어디 선교 가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부르시는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잠시 왔다 가는 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 why에 대한 대답이 미션하고, 미션이란 말 자체가 사명이라는 뜻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Likewise, I'm sending you. 단순히 여러분이 여름방학 때 한번 어디 중남미나 어디 뭐 중국이나 갔다 오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냄 받은 사람들인데, 즉 여러분의 교회가 뭐 기도하거나 후원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냄 받은 미셔널 커뮤니티인데 그 우리의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체성 면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mandat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라고 하신 그 심부름도 주님이 모델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선교라는 화두를 다룰 때 우리는 거의 습관처럼 복음서의 맨 끝부분이 선교 지상명령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란 말을 할 때마다 복음서의 맨 끝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그리스도라면 복음서의 맨 뒤로 가기보다는 복음서의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분이 그리스도라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서의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참 본문을 읽기 위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외우셨을 테니까. 지상명령 구절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선교의 명령으로 이해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히려 맨 앞으로 가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잘 아신 대로 뭐 1장 2장에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탄생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tested and approved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4장입니다. 4장 12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한번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잘하는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지상명령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셨을 때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곰씹어 보면 지상명령을 우리는 흔히 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뭐 가라는 말이 분명히 있죠. 거기. 너희는 가서. 근데 이미 여러분이 잘 배우셨지만 지상명령의 동사는 주 동사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문의 동사는 가라는 명령은 아니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것처럼 너희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즉 오늘 본문의 이 4장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제자 삼는 일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선교계가 약간 회개하면서 반성하면서 깨닫는 것은 아, go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일단 가고 보자. 가자. 일단 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go 패러다임이 아니라 follow, 나를 따르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제껴놓고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이 Follow me. 재미있는 것은 그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복음서 맨 뒤로 가서 그 베드로가 처참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코가 쭉 빠져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염치 좋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도 Follow me. 그래서 선교계가 아 선교의 패러다임은 Go 패러다임이 아니고 Follow 패러다임이구나 라고 정정하기 시작했어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 제자를 어떻게 삼는 것인, 제자를 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고,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일의 모델은 어디 있는가? 주님이죠. 요즘 제자들에 관한, 그래서 제자에 관한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치기를 앞세워서 일을 자꾸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인 달라스 윌러드 같은 사람은 요즘처럼 제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처럼 제자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고 요즘처럼 제자 하는 시대가 참 드문데 요즘처럼 제자가 없는 시대가 없다. 그런 얘기였어. 잊혀진 제자도란 책이었어. The Great Omission이란 책이야. The Great Omission. 재밌잖아요. 책 제목이 The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을 해서 C자를 빼면은 The Great Omission이 되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고 아, Great Commission이 안 되는 이유가 Great Omission 때 뭐가 큰 게 빠졌다. 뭐가 빠졌을까요? 제자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사람이 사람을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는 것인데 사람이 원숭이를 낳거나 원숭이가 사람 낳지 않는데 그렇다면 제자가 제자를 낳지 않겠어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만일 종교성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최고의 종교꾼들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자도가 선교적인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는 제자도인 것을 오늘 생각하기를 바라요. 선교와 제자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상명령 자체가 모든 종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이었고 그 제자를 삼으면서 지상사역의 모델링을 하셨던 주님의 방식이 그렇고 주님이 그 제자를 삼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소의 선정조차도 절묘하게도 선교적입니다.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보더라인을 선정하신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가 유대 땅이라기보다는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뒤섞여 있는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은 이 장소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시기보다도 그 변방을 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출발에서부터 주님은 끝을 미리 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건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은 이방이 열방이 큰 빛을 본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유대인을 향한 배타적인 사역이 아니고 열방을 끌어안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열방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복음도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23절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 이스라엘 복음이나 미국 복음이나 한국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인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특정한 민족과 장소에서부터 이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섭리를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한 세기 영적인 축복을 누린 한국이 자꾸만 헤브라이즘과 같은 마치 유대인들이 배타적 특권으로 자기들의 선택을 오해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반복음적인 접근이 없죠.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우슨이라면서요. 조선이. 다 좋아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대요. 그것은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모독이죠. 하나님이 어떤 종족을 편애하신다는 거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민족 특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대한민국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니시니까 만유의 주재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이 보더라인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죠.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타적인 특권을 주장했던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하나님이 돌 눌러도 아브라함의 후손 돌 눌러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강력하게 부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그 제자도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제자도의 선교적 디멘션에 대한 이해가 깔려있지 않으면 제자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선교와 제자도의 통합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제자도가 일어나지 않고 액티비티만 있고 프로젝트만 있고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라고 나가 있고 수많은 이벤트들이 선교 현장에서 소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선교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자도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개종자를 얻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표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선교계에서 그래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화두가 바로 회심인가 개종인가라는 화두입니다. 회심인가 개종인가 지상명령은 분명히 회심을 겨냥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꼬드기 위해서 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부적을 붙이듯이 그렇게 꼬드기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My Lord.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 내 주인이 바뀌는 거죠. 개종은 뭔지 아세요? 천지신명께 빌던 분이 여기 와서 새벽기도에서 빌면 그게 개종이죠.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불교 신자들이 쓰는 그 불교 표시도 이렇게 펴보세요. 십자가 된다고요, 그것도. 지금 우리가 그런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그 말은 새로운 율법을 주신 의미가 아니고 회심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 회심. 회심하면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회심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보니까. 실제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내도 저한테 콩깍지가 씌우고 저도 제가 제 아내한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둘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회심의 경험과 비슷해요.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즉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연애할 때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면 그것은 중노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서대문에 살았고 홍은동에 살고 제 아내는 장위동에 살았어요. 162번 버스. 그 극과 극에서 그날 데이트 마치고 처갓댁까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때는요 제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보니까 호주머니에 돌아갈 버스가 없어가지고 걸어간 적도 있어요. 미쳤죠? 그거를 뭐 일당 주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그 학생 때 연애하느라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그 겨울에 추운데 그 담벼락에서 사람 누가 볼까 봐 골목에 들어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 덜덜덜 떨면서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한 시간씩 하고 앉아있는 그 바보 같은 짓을 누가 일당 주고 하라고 하면 할까요? 제가 콩깍지가 씌우지 않았으면 그 일은 노동이고 그것은 율법이죠. 근데 저는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거죠. 바보같이 그 장희동까지 데려다주고 호주머니에 버스비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타벅타벅 걸어가면서도 좋아하는 바보지 그냥.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이 새로운 율법을 주신 게 아닌 게 분명해요. 그건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달라스 윌러드라는 사람 제가 소개했어요. 남가주 대학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거기에 철학과 교수인 그분이 The Great Omission 지금 Great Commission이 일어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선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게인스빌 한인교회 단기팀이 이제는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가 없기 때문이다. 콩깍지 씌운 사람이 더 이상 없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버리는 레디컬한 가치관의 변화. 주님은 제자 삼는 일에 승부수를 거신 것이죠. 그랬어. 여기 그래서 제자들을 뽑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많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중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 이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고맙다고는 하셨지만 사실 이건 오히려 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다수에게 제가 여기서 원고를 준비해서 연설하는 것 이거 말고 이런 일도 필요하지만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사역의 승부를 거신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삶을 나누고 그 가치관이 전수되고 여러분의 관점에서 그러면 내가 삼아야 할 제자는 누굴까?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겠죠, 우선.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주님이 붙여주신 내 아내고 내 남편이 서로에게 제자를 삼는 일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안 데려온 건 아니지만 제가 제 아내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은근히 저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번 나한테 말할 기회를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제 아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허튼 말을 못하겠죠. 물론 제 아내가 없다고 해서 제가 허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랑 함께 33년 이상을 살아온 제 아내가 저를 검증해야 되겠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한 나의 나됨에 대한 검증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을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생활 몇 번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굉장히 인티밋한 그 사랑의 관계, 제가 아까 사랑에 빠진 게 회심과 유사한 경험이라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현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고생을 낙으로 여기는 그런 파격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일이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변하는 그런 제자 삼는 일. 최근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주 윌리엄 그레함이라고 그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함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그 아들인 이 윌리엄 그레함이 이런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이티 투데이지에 I don't believe in mass evangelism. I don't believe in mass evangelism. 나는 대중전도 집회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대중 수천 명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의 연속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는 나와 시간을 진로 나누는 그 속에서 비로소 제자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내 제자 우선적으로 부모로서는 자식들일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직장 동료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제가 선교사에 관심이 있다는 그 젊은이들을 많이 제가 프로세스를 하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보는 레퍼런스 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직장 동료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평생을 내가 이 친구하고 내가 죽마고 해서 이 친구를 다 안다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 잘 모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왠지 아세요?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하고 사업하지 말란 말 하잖아요. 친구를 잃어버리니까. 즉 평생 친구여도 친구가 그 사람을 모릅니다. 제가 그 내린 결론이 친구의 레퍼런스는 참고는 하지만 무게가 별로 많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럽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친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평가는 굉장히 그냥 참고 그러나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를 만나면요 좋은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배우잖아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레퍼런트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장에서 제자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까지 하게 됐어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시나고그, 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 일상은 회당은 아니었어요. 회당을 부정하시진 않았어요. 모여서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없던 시절에 개인이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회당에 가서 회당장만이 갖고 있는, 제가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우리 국제 이사회 모임을 했는데 그 국제 이사회 모임을 한 장소가 침례교 신학대학원이었어요.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근데 그 안에 그 이 사회사본, 이 사회사본을 발견한 그 40년대 말에 사회사본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전시하는 그 전시회가 열려서 돈을 내고 보았습니다. 그 소중한 사본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스크롤, 이 각자 우리 개인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을 때니까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성경, 구약 성경에 그런 사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 그 사회 사본을 발견한 것이죠. 옛날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 없었으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가야만 했죠. 회당에 자리가 있어요. 교회의 자리가 있죠. 이 교회당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제자도의 장은 여기가 아니라 삶의 장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무게가, 목사님에게 제자도의 무게를 실어주기보다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제자 삼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인 패러다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가끔 회당에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지금 윌리엄 그레함이 I don't believe in mass evangelism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mass evangelism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의 연속으로 제자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도는 우리의 삶과 일의 정황 속에서 가능한 일이니까. 그럼 이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제 피할 길을 찾기 시작하죠.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지 제자는 아니야. 그냥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래. 근데 미안한데 성경은 크리스찬과 제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즉 제자도의 보편성이 여기 지상명령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좀 헌신되어 있는 여러분의 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 정도, 그 사람들이 제자고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안 하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그 말 속에 이미 제자로 부르시는 일의 보편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따라서 제자라는 것은 성숙의 이슈가 아니라 회심의 이슈예요. 아까 말한 제자는, 여러분 중에 보통 사람은 제자가 아닌데 좀 성숙해지면 제자가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이슈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치관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리는, 율법의 이슈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잘하고 뭐 주의를 성수하고 성경을 몇 개 읽고 이러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란 보화가 담겨버리는, 깜깜한 굴 속에서 기껏 소원하는 것이 촛불 하나였는데 어느 날 굴 밖을 나와서 태양을 만나버리는 그런 파격성, 그리스도라는 보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 이방인들이나 고아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에 연연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주시는 것, 기프트가 아니라 주시는 분, the giver, 주시는 분을 가져버리는 그 사람이 제자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인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러요.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안디옥에서는 제자들을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아셨어요? 나는 그냥 제자 아니고 그리스인으로 살래. 그 말이 성립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그리스인이라고 불렀대요.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집단은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도 분류가 안 되는 집단이었으니까. 왜? 가치관의 과격한 변화 때문에. 주님으로 만족해버리니까. 상황이 아니라 병 걸렸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나았다. 그 이야기 말고. 뭐 병 걸리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병이 낫건 안 낫건 상관없어요. 주님을 가져버렸으니까. 요즘 불경기에 대박 터졌다 안 터졌다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박이 터지든 안 터지든 주님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다 가진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성경에서. 제자. 레디컬한 가치관의 변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 목표가 바뀌었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리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체성의 이야기로.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잖아요. 거듭난다. 오죽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는 그런 신비한 일처럼 전혀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에?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에?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운 좋게 예수 만나서 천당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회복되는 그런 회복입니다.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요한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완성돼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진정한 휴매니티의 완성.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거기 있고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벤치마킹해야 할 그분.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됐죠. 전도도 선교도 그래서 종교 행위로 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선교를 율법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동은 주일날 눈 질끈 감고 뛰두르고 한번 부끄럽지만 소리 한번 싹 지르고 오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가져버린 사람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윽박질러도 어떻게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정체성을 갖지 않았다면 지금은 율법적인 행위를 할 일이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될 군번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회심하는 사람들을 얻어냈는가 아니면 개종을 시켰는가를 반성하는 이유입니다. 르완다라는 나라가 현대 선교에서 대단하게 통계적으로 성공한 줄 알았던 나라였어요. 통계상으로 90%가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0년 전에 그 나라가 어떤 일을 한지 아시죠? 후투와 투치가 총으로 쏴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쏘는 것은 그래도 자비로운 일입니다. 패서 돌을 던져서 몽둥이로 때려서 100만 명을 죽였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끼리 죽인 셈이죠. 왜? 90%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일날 밖에서 놀지 않고 여기 앉아있으면 그냥 되는 걸까요? 우리는 여전히 종교인으로 자기의 영적인 시큐리티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까요? 왜 주님이 오셔서 종교인들과 싸우셨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세상에 종교는 없다. 다른 종교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한 부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분을 만나버린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인생이 아무리 큰 포부를 가져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계산이 안 되는 보화 그리스도죠. 바울은 그것을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을 저는 성경이 증인이라고 부른다고 믿습니다. 증인. 증거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증인이 되는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나는 주님 때문에 완전히 내 가치관이 뒤집혀버린 그 사람이 증인이죠. 그 사람은 증거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베드로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느냐라고 와서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우리가 복음 받게 되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증거한다는 것은 아웃리치하는 게 측면도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오는 이 어트랙셔널한 그들이 우리에게 빨려 들어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이유 이것은 정체성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정체성. 지난 여름에 8월에 선교한국대회도 금년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로 우리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젊은이들은 금방 흥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젊은이들 많지만 젊은이들을 헌신시키는 것은 쉽더라고요. 해보니까 분위기만 조금 만들면 그냥 뭐 안 믿는 애들도 막 헌신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향한 거룩한 부담, 거룩한 현상 불만족,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진정한 사람됨의 회복, 그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회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론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기적인 지체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론을 말할 때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그 에베소서에서도 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파당을 짓고 왕따하는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는 I believe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부르심,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에 잘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들이 너희가 나한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열광하듯이 그 열광이 함께 그 기쁨 안으로 들어오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천군 천사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주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 그 감격, 우리가 만일 현대교회가 그냥 종교인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됐다면 슬픈 일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벌스가 We have failed. We have failed. 모든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교회가 We have failed. 용감한 분이에요. 솔직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자기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제자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구도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은 잘했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은 실패했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제자가 안 나온다면 선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왜? 선교는 제자 삼는 일이니까. 왜? 제자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니까. 원숭이가 사람 낳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이니까. 선교적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증인으로 사는 삶을 이제 내일 또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갈라지고 있잖아요.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여기다 자꾸 짓는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짓는 것을 지향하고 파운데이션을 다시 잡아야죠. 그렇죠?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주의에 빠져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은 일을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 개인의 주권을 그분에게 끊임없이 넘겨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제자도의 그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가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오센틱한 증인으로서 입만 살아있는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오센틱한 증인으로서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함께 응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막 설치면서 세상을 바꾸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주님을 따라하는 그 일이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요. 그 과정에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와 함께 어깨를 맞대는 멍에를 메는 그분들에게 그 제자의 전염이 일어나는 그런 삶으로 함께 가게 되는 그런 삶을 함께 고민하는 이번 3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고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급격한 가치관의 전환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고 또 남에게도 그런 특권의 삶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이 말씀 안에서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를 선물 받듯이 들여놓는 그런 정도였다면 근원적으로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여정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이미 다 이룬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곳에 가는 그 일 이전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자기 발로 다가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시야가 열리게 하시고 이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복음 밖에 있는 그 개인들과 종족들 때문에 거룩한 현상 불만족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향해서 잠시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어찌하든지 그 일에 의미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을 정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번 주말과 또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이 고민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